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고용 환경이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학을 갓 나온 졸업생들, 이른바 이 Z세대들을 고용주들이 꺼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 Z세대, Z세대란 1990년대 중후반생부터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을 말하는데요. 인터넷 매체 intelligent.com이 지난해 12월 800명의 미국 내 기업 경영진과 이사, 그러니까 인사권이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40%가 이 Z세대 고용을 꺼린다고 답한 겁니다. 아울러 이 세대 졸업생 혹은 이 Z세대 직장인들의 몇 가지 문제점과 특징이 꼽혔는데요. 먼저 이들의 면접 예절입니다. 이 응답자의 20%는 면접생들이 면접장에 부모와 함께 왔다는 답을 했고요. 21%는 화상 인터뷰에 카메라를 안 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면접할 때 눈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 또 부적절한 복장과 언어로 면접에 임하는 사례, 심지어 쇼핑몰에서 화상 면접 시험을 보는 등 진지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생계를 위해 불합리한 상황도 참고 견디는 기존 세대와는 달리 일과 취미의 균형을 중시하는 이 Z세대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런 성향도 이 채용에 달갑지 않은 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회가 차단됐던 코로나 대유행도 이 Z세대 성장과 성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고용주로서는요, 급여와 혜택을 제공하는데 돈을 더 써야 하는 경력 사원을 뽑는 것이 업무 처리 능력이나 근무 태도 등의 면에서 Z세대 채용보다 낫다는 인식인데요. 어느 때보다 사무실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Z세대 등 이 사회 초년생들이 일터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부족한 만큼 이들을 위한 멘토링의 필요성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장량입니다. 오늘의 시간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였다고 해서 그들을 증오하게 되고 그들을 웨스턴 유럽에서 추방시키는 그런 반유대주의의 역사가.
네, 오늘은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공포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촌론을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주간 코너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만나보시죠. 이곳 워싱턴 DC는 1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9분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영상 10도에 흐린 날씨 이어지는데요.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월 13일 토요일 북한 전 지역 대체로 맑겠는데요. 그러나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4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합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하 7도에서 낮 최고 1도 분포 예상하고요.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0도, 중강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7도 분포, 함흥 영하 9도에서 1도, 원산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청진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산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23도에서 낮 최고 영하 10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해 오전에 맑다가요,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1에서 2미터를 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0.5에서 1미터, 먼바다는 1.5미터를 이겠습니다. 1월 13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나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미국과 영국이 12일 예멘 후티 반군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 측은 홍해에서 상선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영국군이 예멘 후티 반군을 공격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 나라가 12일 순항미사일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후티 반군 점령지 안에 다수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합동 군사훈련은 후티 반군의 전력을 방해하고 약화하기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영국군과 미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삼은 건가요?
네, 오스틴 장관은 이 성명에서 후티 반군의 무인 비행체와 무인 수상함, 지상공격 순항 미사일, 그리고 해안 레이더와 공중 정찰 전력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또 미 공군도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16개 장소에 있는 60개 이상의 목표물을 정밀 유도탄 100여 개로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공군도 사이프러스 기지에 있는 타이푼 전투기 넉 대를 발진시켜서 이 반군 목표물 두 곳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후티 반군 측도 이번 공격을 확인했나요?
네, 후티 반군의 후세인 아레지 외무부 장관은 미국과 영국 함정, 잠수함, 전투기들의 대규모 침략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군 TV 방송도 이날 공군기지와 항구, 병영이 공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모하메드 압둘살라 반군 대변인은 미군과 영국군이 모두 73차례 공격을 했고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공격과 관련해서 성명을 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의 이 공격이 방어 행위였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추가 군사 행동을 명령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영국, 미국을 비롯해서 호주와 바레인, 캐나다, 덴마크, 독일과 네덜란드, 뉴질랜드, 한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은 개인과 집단 자위권에 따라서 감행됐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홍해 내 긴장 완화와 안정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영국 정부는 이번 공격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네, 리시 수나 영국 총리는 이 공격이 필요했고 또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과 영국은 이미 후티 반군 측에 경고를 보냈었죠?
맞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 하마스와의 연대를 명분으로 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20차례 이상 홍해에서 상선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이 해군 함정들을 홍해에 보내서 상선들을 보호했는데요.
네.
예, 그래도 공격이 이어지자 양국은 후티 반군 측에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후티 반군 측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아레지 외무부 장관은 미국과 영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거라면서 노골적인 침략의 모든 끔찍한 결과를 감수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압두살람 반군 대변인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 X에 이스라엘 선박들이나 팔레스타인 점령지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주변 나라들은 이번 공격에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네, 먼저 이란 외무부는 이번 공격이 예멘 주권과 영토의 통합성을 명백히 침범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만과 레바논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도 이 공격을 비난했고요. 이라크 총리실은 서방이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 사이의 분쟁을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영국의 군사행동을 매우 우려한다면서 자제와 긴장 고조를 피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네요.
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가 이번 문제를 논의할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회의는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전에 열립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고요. 크렘린궁은 이번 공격이 불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홍해 내 긴장 고조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만 근해에서 이란이 유조선을 납포하는 사건이 있었네요.
네. 이란이 오만만에서 마셜제도 선적 유조선 한 척을 11일 납포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 조처가 지난해 미국이 대이란 제재 하나로 이 배와 또 배에 실려있던 원유를 압류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타이완 총통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거죠?
네, 13일 타이완 총통선거가 있는데요. 민진당과 국민당, 또 민중당 후보가 이날 저녁 마지막으로 대규모 유세를 펼쳤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이번 타이완 총통선거를 눈여겨보는 이유 알아보죠.
네,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 차기 타이완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기조가 결정될 것이고요. 여기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현재 여당인 민진당하고 야당인 국민당의 중국에 대한 자세가 상당히 다르죠?
맞습니다. 민진당은 독립을 선호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네. 네,
반면에 야당인 국민당은 독립을 추구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그 밖에 민중당은 민진당과 국민당 사이에 이 중간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고 있는 거죠.
네, 중국은 이번 총통선거가 평화와 전쟁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거라면서 타이완 유권자들을 압박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를 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중국이 실제로 라이 후보 당선을 막으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타이완을 압박했죠.
네. 연이은 중앙정부 성명이나 관리들의 발언을 통해서 압박했고요. 또 군함, 군용기를 계속 타이완 근해에 보내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총통선거를 이틀 앞둔 11일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라면서 민진당 라이 후보 당선이 양안 관계에 위험을 초래할 거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네, 그간에 중국 정부가 라이 후보를 분리주의자라면서 또 문제아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중국 국무원의 타이완 사무판공실은 라이 후보가 당선되면 앞으로 분리주의 활동을 조장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라이 후보는 독립을 자극하는 사악한 길을 따를 것이며 타이완을 평화와 번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전쟁과 쇠퇴에 더 가깝게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위협에 라이 후보, 허우 후보 어떤 반응일까요?
네, 민진당 라이 후보는 타이완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옳은 경로를 선택하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반면에 국민당의 허우 후보는 라이 후보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차이잉원 총통의 현 타이완 정부하고 관계를 강화해온 미국은요. 중국 측에 이번 타이완 총통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를 해왔죠.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적으로 긴장을 유발하지 말라고 중국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 총통 선거가 끝나고 타이완에 비공식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 지역 선거에 대해서 미국 측이 뻔뻔하게 떠드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중 관계에 심각한 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선거 직전인데요. 판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일까지 마지막으로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진당 라이 후보가 국민당 허우 후보와 민중당 커워저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라이 후보가 1위, 그리고 허우 후보가 2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은데요.
네.
예, 하지만 1위와 2위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박빙인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서 이 라이 후보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독립에 대해서 타이완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대부분의 유권자는 독립을 선언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흡수되지도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네.
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대중국 관계보다는 집이나 일자리, 물가 등 이 생활 문제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더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는데요. 타이완 유권자들이 이번 총통 선거에서 과연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또 다시 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올겨울에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겨울철 독감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너무 저조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WHO는 지적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WHO에 따르면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신규 감염 사례는 약 85만 건이 보고됐는데요. 이는 11월보다 52%가 증가한 겁니다.
네.
네, 또 지난달 코로나 관련 신규 입원 환자도 11만 8천 명으로 전달보다 23% 증가했다고 WHO는 밝혔는데요. 하지만 실제 감염, 입원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저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연말 휴가철을 맞아서 모임이 많아지고 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JN1이 확산하면서 감염자 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아울러서 이 변이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거나 감염됐던 사람도 또 감염되게 할 위험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 감염에 따른 사망자 수도 한번 보죠.
네, 12월 한 달 동안에 전 세계 사망자는 약 9,60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사망자 수의 경우는 전달보다는 14% 감소한 겁니다.
다행히 사망자 수는 늘진 않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정점이었을 때는 한 달에 만 명 정도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예,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그때와 비교하면 사망자 수가 훨씬 작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 접종 또 주의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망을 막지 못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백신 접종률은 어떨까요? 저조한 상황이라고요?
네. 미국의 경우 이번 시즌에 코로나 백신을 맞은 성인은 19.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만 백신을 맞았다는 건데요.
네.
예, 다만 독감 백신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18살 이상의 미국 성인의 약 절반, 45% 정도가 이번 시즌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각국 정부는 WHO가 지난해 5월에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한 후에도 여전한 코로나의 위험 또 백신 접종의 이점에 대해서 홍보해 왔는데요.
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유럽 지역에서 특히 팬데믹 초기에 감염자가 무섭게 나오면서 피해가 컸었는데요. 이번 겨울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을까요?
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는 12월 마지막 주에 실시한 표본 검사에서 약 24%가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2주 전에 19%보다 오른 겁니다.
네.
네, ECDC에 따르면 지금 유럽에서는 코로나보다 독감이 더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와 독감 감염 비율이 비슷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백신 접종의 효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또 걸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록 백신이 감염 자체를 다 막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허무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됐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무기 행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항공당국이 최근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사를 상대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달 초 일부 학자금 채무자의 자녀 대출액을 탕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2년이 되어갔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지금 큰 고비를 맞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다 떨어진 겁니다.
네.
백악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백악관의 발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긴급안보 예산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아서 지원 예산이 모두 고갈됐다는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의회에 요청한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긴급 안보 예산 편성을 의회 요구했는데 총 1,060억 달러의 안보 예산을 의회 요청했었습니다. 이 중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은 610억 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의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해 지원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를 국경 안보와 연결시켜서 처리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지원 예산안 통과는 없다는 것이 강경파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악관이 의회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상황을 두고 의회가 정부의 국가안보 예산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54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네.
무기와 군장비 등에 235억 달러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이거 외에 군사 지원 부문이 463억 달러에 달하고요. 금융과 인도주의 지원에 또 291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미국이 네.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한 무기 중에 일부 행방을 지금 못 찾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 감찰관이 11일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및 군사 장비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자, 어떤 무기와 군사 장비가 포함됐습니까?
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그 다음에 야간 투시 장비, 그 다음에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 미사일 등 약 4만 개 무기나 장비가 행방불명됐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데 이걸 다 도난당했다는 건가요?
예, 그건 아니고요. 네, 백악관 관리들은 11일 무기가 도난당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제공한 첨단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불법 전용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에 이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네, 감찰관은 보고서에서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일련 번호 목록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이 같은 관리 감독 부재는 인력 부족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미국이 제공한 무기 등이 전장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관리가 2022년 12월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서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부실한 관리가 드러남에 따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비행을 하고 있던 여객기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날던 비행기의 동체가 떨어져 나가는 아찔한 사고가 났었는데요.
네.
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11일 동체 일부가 분리되어서 떨어지는 사고가 난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사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네, 앞서 어떤 사고였는지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 가죠.
네, 사고는 지난 5일 발생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온타리오 공항으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사 여객기에서 발생한 건데요.
네.
이 항공기 기종은 보잉 737 맥스 9이었습니다. 이륙 후에 공중에서 굉음과 함께 항공기 뒤편 동체에 구멍이 뚫리면서 항공기 패널 일부가 뜯겨 나갔습니다. 국립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16,000피트 상공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자, 인명피해는 어떤가요?
예,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동체가 뜯겨 나간 부분과 가까운 좌석에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 항공기가 급히 회항해 포틀랜드 공항에 착륙을 했고요. 알래스카 항공은 성명을 통해서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77명 모두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당시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은 어느 쪽이었나요?
네, 평소 사용하지 않는 비상구를 막는 벽체 역할을 하는 그 도어 플러그라고 불리는 동체인데요.
네.
알래스카 항공은 이 출국을 아예 쓰지 않도록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연방항공청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건가요?
네, 연방항공청은 그 완료된 제품이 승인된 설계에 부합하고 또 이것이 연방항공청의 규정을 준수해서 안전한 운영 상태에 있다는 것이 보증됐는지 이걸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잉사의 제작 과정은 높은 수준의 법적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사고 기종 여객기 당분간 비행이 중단됐죠.
예, 그렇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사고가 난 보잉 737 맥스 9 기종의 여객기 운행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기종의 항공기는 모두 171대입니다.
네, 자 보잉사 입장 한번 들어보죠.
네, 보잉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자사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데이브 켈훈 보잉사 최고 경영자는 11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공장에서 전 사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보잉사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켈훈 CEO는 우리는 먼저 실수를 인정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모든 단계에서 완전하고 투명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또 한 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12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러면 다음 달인 그 2월 초부터 자격이 되는 일부 연방 학자금 대출자의 자녀 채무액이 탕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탕감 조처가 예정보다 더 빨리 시행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교육부는 몇 개월 앞당겨서 이 계획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는 더 많은 채무자에게 더 빨리 구제책을 제공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일단 바이든 대통령하고 교육부 측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처가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 대출자와 저소득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크발 교육부 차관도 이번 발표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많은 이들을 포함해서 수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온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액 대출을 빠르게 탕감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방지하고 또 심리적 평화를 줄 것이라고 이렇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제 혜택을 받기 위한 어떤 자격 조건이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얘기일 텐데요. 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빌린 대출 원금이 12,000달러 이하이고 10년 이상 채무액을 상환해 온 사람이 해당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여름 공식 착수를 발표한 새로운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일명 그 세이브 플랜인데요.
네.
세이브 플랜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 등에 따라서 대출 상환액이 결정되는 소득 기반의 대출 상환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네. 미국에는요. 이 IDR이라는 명칭의 대출 상환 조정 프로그램이 여럿 있는데요.
네.
뭐가 다른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세이브 플랜은 기존 IDR 프로그램에 비해서 채무자가 매달 갚아야 할 상환액을 대폭 줄여주고 소득 규모에 따라서 전액 탕감이 가능합니다.
네.
대출자의 수입이 미국 보건후생부가 제시한 주별 빈곤선을 기준으로 225%를 넘지 않으면 매달 갚아야 할 상환액이 0달러가 되고요. 또 최근 IDR 프로그램보다 더 빨리 대출금 잔액 탕감이 가능해지도록 수정이 됐습니다. 기존 IDR은 대출 탕감까지 20년에서 최대 25년이 걸렸지만 세이브 플랜은 원금이 12,000달러 이하일 경우에 10년치를 상환하면 잔액 탕감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 세이브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뭐 혜택이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이라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 부채 탕감 자격이 있는 모든 채무자는 세이브 플랜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는데요. 2024년 1월 현재 이미 690만 명이 이 플랜에 가입이 돼 있고요. 이 중에 390만 명은 월 상환액이 0달러입니다.
네. 자, 앞으로 세이브 플랜 추가 가입자가 생기게 된다면은 이번 조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될까요?
네. 아직 대략적인 수혜자 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방 교육부는 다음 달 얼마나 많은 대출자들이 탕감 대상이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지난 여름이었죠. 연방 대법원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조처는 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6월 30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일명 영웅법. 이 영웅법이 교육부 장관에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새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을 주지 않고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다만 상원 계획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빈틈이 있다고 AP통신은 보도를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성명에서도 대체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로 지금까지 360만 명의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았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1913년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 서명으로 노동부와 분리된 상무부는요, 이후 점점 많은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는 연방 헌법이 의무화한 임무이기도 한데요. 인구조사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상무부의 인구조사국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무 인구조사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e're the Census Bureau. We measure America. Every day, not just every 10 years. We measure change.
미국 연방 관보는 인구 조사국이 10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와 거주 공간 조사 책임을 맡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구 조사국은 인구와 거주 공간 조사 외에도 5년마다 주정부나 지역 정부, 제조업자, 광업, 유통업, 건설업 그리고 교통 분야에 대한 조사도 실시합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자료는 많은 연방 프로그램 예산 배정이나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 등에 씁니다. 인구조사국은 시행된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합니다. 최초의 정규 인구조사는 1790년 당시 토머스 제퍼슨 부통령이 주관했습니다. 1840년 인구조사법에 따라 중앙집중화된 인구조사실이 설립됐습니다. 이후 1902년에 인구조사실이 연방 내무부 산하의 연구조직이 됐습니다. 이듬해 인구조사실은 인구조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내무부에서 같은 해 신설된 상무노동부로 부서가 이관됐습니다.
As of September 13th, the Census Bureau has reached over 90% of U.S. households, but less than 70% of Americans have filled out their census forms.
인구조사국 조직의 정점에는 국장과 부국장이 있습니다. 현 인구조사국 수장은 지난 2022년 1월에 취임한 26대 로버트 산토스 국장입니다. 인구조사국 산하 주요 부서는 업무 영역에 따라 크게 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 현장 운영, 경제 프로그램, 인구 프로그램, 정규 인구조사 프로그램, 그리고 조사 방법론 등입니다. 그 밖에 재정, 관리, 정보 등 지원 부서도 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행정부 내 통계 담당 부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현재 인구조사국에서는 약 2,3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에 인구조사국에 승인된 예산은 약 15억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현행 조사 및 프로그램 개정에 약 3억 달러, 그리고 주기적인 인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정에 약 12억 달러가 할당됐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무부 인구조사국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곳곳에서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공포증 기류가 확산하면서 우려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공포증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유대주의란?
반유대주의란 유대인을 특정해서 증오심, 편견, 적대감 등 반감을 드러내는 인종주의입니다. 영어로는 anti-Semitism이라고 하는데요. 반대한다는 의미의 전치사 anti, anti와 Sem족을 뜻하는 Semitism이 합쳐진 겁니다. 이 샘족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노아의 장남 샘에서 따온 걸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인도 이 샘족에 속합니다. 그 때문에 엔타이세미티즘, 반샘족주의라고 하면 엄밀히 말해서 유대인은 물론이고 아랍인까지 다 반대에 증오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 벌어진 후 엔타이세미티즘, 이 반샘족주의라는 말은 유대인들에 국한된 반유대주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엄밀히 구분하면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모두 유대인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유대지파에서 나온 종족적인 개념이고요. 이스라엘인은 국가적, 영토적 개념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 모두 유대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유대주의의 역사.
반유대주의는 오늘날 갑자기 생겨나거나 확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신학자 김성은 워싱턴 신학교 교수 설명 들어보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또 지중해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후에 유대인들은 1948년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독립국가를 선언할 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박해와 그리고 고통, 추방, 배제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종교적 시각도 있습니다. 다시 김성은 교수 설명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1세기에 태동한 기독교를 이단으로 배척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300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되고 그로부터 중세 시대를 거쳐서 유럽의 크리스텐덤에서 기독교가 이제 공식 종교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확산되는데 이때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였다고 해서 그들을 증오하게 되고 그들을 웨스턴 유럽에서 추방시키는 그런 반유대주의의 역사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뿌리내리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유대주의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큰 사건 몇 가지만 꼽자면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또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나치 정권의 홀로코스트는 반유대주의의 가장 극악한 모습을 보여준 범죄 행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공포증.
이슬람 공포증은 이슬람 문화권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인 무슬림 혹은 이슬람 종교 자체의 공포감을 느끼는 걸 말하는데요. 이슬람 혐오증으로 일컫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이슬람과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를 합쳐서 이슬라모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이슬람 공포증의 정의와 형태, 범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런 정서 자체는 중세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아주 오래된 겁니다. 하지만 2001년에 발생한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은 비교적 유럽에 국한해 있던 이슬람 공포증의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이후 지난 20여 년간 IS 같은 이슬람 무장 세력의 무차별 테러 공격, 인질극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슬람 공포증 현상은 전 세계로 더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여기에 중동의 계속되는 내전으로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슬람 공포증은 혐오, 편견과 섞여서 더 악화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슬람 사회는 이슬람 공포증은 인종주의고 이슬람교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실체 없는 편견이라고 반발합니다. 또한 미디어의 부정적이고 과장된 보도 등으로 인해서 이슬람 곧 테러 집단, 무슬림은 난폭하다는 식의 일반화 오류를 빚고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 공포증 사례들.
이슬람 공포증 사례 역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습니다. 지난 2019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이슬람 사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약 50명의 무슬림이 목숨을 잃은 건 대표적인 사례 하나입니다. 이슬람 공포증은 아울러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을 향한 신체적 폭력이나 모욕적인 행위를 비롯해서 중동 출신 난민들을 배척하는 것도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슬람 공포증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공포증의 사례는 다른 대륙에 비해서 역사적, 지리적 이유로 이슬람권과 교집합이 많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례로 프랑스는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 이슬람 공포증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정교 분리 원칙은 오늘날 프랑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이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복장 착용 금지 등의 조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를 반이슬람, 반무슬림, 이슬람 혐오증에서 출발하는 조처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다시 부상하는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공포증.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또다시 전 세계 곳곳에서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공포증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반유대주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옹호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분쟁이 시작된 직후에 불과 보름 동안에 보고된 반유대주의 사건이 300건이 넘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여 건 보고된 것과 비교하면 무려 40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또한 이슬람 공포증 관련 사건도 크게 늘었는데요. 현 바이든 정부는 반유대주의는 물론이고 이슬람 공포증에도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입니다. 이스마엘 하니예는 1962년에 가자지구 난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니예는 유엔이 가자지구 난민촌에 설립한 학교를 다녔고요. 가자지구 이슬라믹 대학교에서 아랍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학창시절에 이슬람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는 1988년 하마스가 출범하자마자 가담했습니다. 하니예는 1989년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인 제1차 인티파다를 주도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3년 복역한 후에 하마스 주요 지도자들, 대원들과 함께 레바논으로 쫓겨났는데요. 하지만 1993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슬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가자지구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끈 하마스는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 참여해서 파타당을 누르고 압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총리직에 오르는데요. 하지만 평화적인 외교 해법을 지향하던 마무스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계속 마찰을 빚었습니다. 결국 2007년 아바스 수반은 하니예를 해임하고 내각을 전격 해산하는데요. 하니예는 이에 반발해서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주도하는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지금까지 사실상 수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고요. 하니예는 미국 국무부의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공포증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이스마엘 하니예 하마스 지도자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여러 사람들 또는 여러 문제들을 열거한 후 마지막으로 그러나 역시 중요한, 마지막 차례로 언급됐지만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was thinking we really should express our gratitude to everyone who helped our company, don't you think?
Absolutely. It's important to show our appreciation. We should send thank you notes to Jane, David, Amy, and of course Bob.
Definitely. Those four have been amazing, and their contributions deserve recognition. Oh, wait a minute. I almost forgot someone. Last but not least, we should definitely send a thank you note to James.
James, right. How could we forget him? 회사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글을 보내자고 하며 감사할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잊고 있던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으로 그러나 역시 중요한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으로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We should definitely send a thank you note to James.
우리는 제임스에게 감사의 글을 당연히 보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여러 사람에게 전하면서 순서는 마지막이지만 중요하기로 따지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이런 표현이 바로
Last but not least.
자,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thinking we really should express our gratitude to everyone who helped our company, don't you think?
Absolutely. It's important to show our appreciation. We should send thank you notes to Jane, David, Amy, and of course, Bob.
Definitely. Those four have been amazing, and their contributions deserve recognition. Oh, wait a minute. I almost forgot someone. Last but not least, we should definitely send a thank you note to James.
Oh, James! Right. How could we forget him?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was thinking we really should express our gratitude to everyone who helped our company, don't you think? I was thinking
나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We really should express our gratitude to everyone who helped our company.
우리는 정말 우리 회사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Don't you think?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Don't you think so?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결국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인지 묻는 표현입니다.
Don't you think we should express our gratitude to everyone who helped our company? Absolutely.
물론입니다.
We should send thank you notes to Jane, David, Amy, and of course, Bob.
우리는 제인, 데이빗, 에이미, 그리고 물론 밥에게 감사의 글을 보내야 합니다.
Wait a minute. I almost forgot someone. Wait a minute.
잠시만요.
I almost forgot.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Last but not least, we should definitely send a thank you note to James. Last but not least,
순서는 마지막이지만 중요하기로 따지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We should definitely send a thank you note to James.
우리는 반드시 제임스에게 감사의 글을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 차례로 언급됐지만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Last but not least.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was thinking we really should express our gratitude to everyone who helped our company, don't you think?
Absolutely. It's important to show our appreciation. We should send thank you notes to Jane, David, Amy, and of course, Bob.
Definitely. Those four have been amazing, and their contributions deserve recognition. Oh, wait a minute. I almost forgot someone. Last but not least, we should definitely send a thank you note to James.
James, right. How could we forget him?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Last but not least.
마지막 차례로 언급됐지만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순서는 마지막이지만 중요하기로 따지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Last but not least.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